2023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이제 벌써 마지막을 이제 맞게 됐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2023년도를 이제 마감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인생을 돌이켜 볼때 연말에 또 이렇게 추울 때 그래도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축제, 명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1년 동안 뭐 시름하던 거, 걱정하던 거, 이런 거 잠시 내려놓고, 가족 모임을 갖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모이기도 하고, 음식도 나누기도 하고, 또 휴가를 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예배가 끝나고, 여러 형제님들하고,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한 형제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임원을 맡으신 분인데, 아마 임원이 되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가서 내년도 너 일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목사님, 아유, 내년에도 제가 또이 자리를 맡아서 이 일을 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정말 그냥 얼굴이 너무 기쁜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제 기쁨입니다. 그게. 또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기쁨일 거예요. 이런 그 연말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시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정말, 정말 감사할 그런 일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런 명절 같이 인간에게 전해진 이런 전통,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에 감사하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읽는데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게 동그란 이런 원이 아니고 타원으로 돼 있습니다. 타원은 초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초림이란 초점이 있고 하나는 재림이라고 하는 이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럭비공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초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한 초점, 초림이라고 하는 이런 초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초림의 이와 같은 기적,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베들레헴 유대 땅에 말구 이후에 가장 비천한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의 기록이 분명하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뭐 사람의 수를 셀 수는 없지만 아마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이 수십억 명이 넘을 거예요. 온 세상 다 통틀어서. 그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130년 전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땅에도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말 그대로 이 조선이 사회를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겼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 된 이후로 기독교 세력이 점점 확산이 되면서 지금 뭐 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이 정도까지 기독교의 영향을 크게 받은 그런 국가로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만일 기독교 아니면 성경 이런 게 가짜고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허구로 만들어진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러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한국 등의 기독교 근간의 모든 시스템은 다 거짓으로 드러나서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지도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시면서 지도를 한번 가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간 곳, 기독교, 천주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인간의 자유, 그 다음에 인간의 번영이 함께 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 시스템도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스위스, 그 다음에 우리 뭐 대한민국, 이거 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다 기독교 근간으로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만 유일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 유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만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아요.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억압받는 나라, 이슬람, 불교, 천주교. 지금 이 시간에도 천주교 국가들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못 사는가 여러분이 금방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태국이니 불교 국가들, 힌두교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한번 보시면은 어떤 것이 진리 체제고 어떤 것이 인간에게 자유와 기쁨과 번영을 주는 그런 체제인가 하는가를 여러분이 그냥 세계 지도 하나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누구라도 금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자,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이와 같은 그 존재라고 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초림, 이거 벌써 훌쩍 이제 뛰어넘었어요. 어느 시점에 와 있냐? 이제 재림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이런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지 않고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 일, 휴거라고 하는 그 일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성탄절 이 시즌에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았어요. 크리스마스와 휴거의 의미. 참 성탄절 날 휴거 이야기하는 교회는 아무 우리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크리스마스와 휴거의 의미, 그 의미는 뭐냐?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녀를 영원히 갈라놓는 그 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예요. 또 그 일이 휴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말씀 근거로 해서 휴거, 환란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큰 분열, 그 분열은 이 세상 사람을 둘로 쫙 쪼개는 거예요. 하나는 어둠의 자식들, 밤의 자식들, 다른 하나는 빛의 자녀들, 그 다음에 낮의 자녀들. 그러니까 밤사람이 있고 낮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류를 예수님이 오셔서 둘로 확 나눠버렸어요. 그게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다. 그래서 낮사람이 있고 밤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원래 뭐 밤 12시까지 일하기 좋아하고 밤새 일하고 이런 의미의 밤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의미의 밤사람이 되면 큰일 나는 거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밤사람, 난 밤에 일하는 거 좋다 괜찮은데 성경적 의미로 내가 밤사람이 되면 그건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속한 사람, 낮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이들의 운명이 확 갈리는 그런 일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휴거를 받는 사람하고 환란기를 통과하는 그런 사람하고 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다. 이런 일이 크리스마스하고 상관 있는 거고 이게 휴거하고 상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아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후 53년경, 53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서 빌립보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약 한 달 동안 데살로니가에 이제 거주하면서 거기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결과 탄생이 된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흠이 없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어요.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선한 행위가 풍성한 그런 교회였다. 사랑의 수고. 제가 올해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도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이나 말씀 준비하는 거 이거 외에는 나머지 모든 거를 다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여러분 이거 주일에 뭐 한 700명이고 밥을 먹는데 그거 다 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해 주셔서 이 교회가 오늘까지 이제 있게 됐습니다. 또 소망에 있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런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핍박 받는 가운데도 인내하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견디는 이와 같은 그 믿음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던 이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예수님 안에서 죽었는데, 예수님 믿고 죽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혹시 이미 부활이 지나간 거 아니냐?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믿고 있는데 뭐 우리 아버지든 우리 할아버지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미 부활이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해야 된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에 이르리라. 그들의 말, 이렇게 헛된 말장난하는 사람들의 말은 궤양처럼, 위궤양처럼 이렇게 살을 파먹는 궤양처럼 파먹을 터인데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아,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이거 믿는 사람 같은데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렇죠? 우리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면 곤란하거든요. 후메네오 빌레도. 아들 이름을 후메네오 빌레도로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게 안 좋은 이름이에요. 왜? 악한 일을. 믿는데 악한 일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을 범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지금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지나갔어. 아,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 다 끊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이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4장 13절에서 18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하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해야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으면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네, 그래서 몸은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몸은 지금 여기 파주 그 동산 공원에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 하늘에 있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데리고 와서 이 몸이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는 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에게 있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아직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걸 지금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우리가 아직 채워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부활이 생기고 그 다음에 휴거가 생기고 이게 동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직 부활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언제라도 휴거가 발생할 이와 같은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5장 1절에서 이제 3절은 휴거의 때와 시기 그럼 그 언제 휴거가 일어나고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지금 휴거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의 날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닥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한 파멸에 이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4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않다. 아, 자, 보세요. 3절 그들이라고 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그런데 너희라고 하는 형제들 너희라고 하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부류.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 알지 못하게 이제 온다는 거예요. 밤에 도둑이 나 몇 시에 갈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때 이제 오는데 4장 바로 위에 가서 보니까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재림의 그 계획 그 시간 테이블 가서 보면 환난 전 휴거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게 돼 있어요? 7년 환난기. 7년 환난기 그때 이제 천년왕국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 7년 환난기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 주의 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7년 환난기,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끝부분에 천년 왕국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말인데, 왜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냐? 주님의 심판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그런 때, 그래서 그 때를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특별히 주의 날이 뭘로 성경에서 많이 표현이 되냐. 아모스 5장 20절 가서 보시면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둠으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가지고 주의 날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크고 무섭고 두렵고 깜깜하고 그렇죠. 어두운 날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래서 이 주의 날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 뭘 가리키는 거냐? 무서운 날, 어두운 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날, 지금 신약 시대에 이런 용어로 얘기하면 7년 환난기. 이걸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의 날이. 자, 그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3절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그렇죠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세상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렇죠 노아의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렸잖아요 그렇죠 롯의 시대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렸잖아요 그렇듯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닥친다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이 4절에서 9절 거기에서 뭘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휴거의 목적 환난기의 목적 그 다음에 휴거 받을 대상인 우리는 이 땅에서 휴거 받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을 고정을 시켜놨어요. 고정. 그 내용이 4절에서 9절에 이제 나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라고 하는데 오늘 뭐 눈도 오고 올해 좀 크리스마스가 어째 좀 진짜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아주 좋은 날이고 기쁜 그런 날입니다. 오후엔 또 음악회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풍성하게 대접하는 만찬도 있고 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목사로서 제 책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쁘 이것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 그렇죠 휴고의 진정한 의미 우리의 신분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 그렇죠 우리의 책임 다 이런 신분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우리의 운명 이런 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 너희는 그렇죠. 그러나 역접이에요. 앞에 있는 거하고 정반대가 되게 180도 반대가 되게 그러니까 환란기에 주의 날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고 있다가 가뜩 쓰는 파멸이 닥치니까 그러니까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형제는 뭐예요? 우리 형제 자매 다 집안에 속한 사람이 형제 자매잖아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형제 자매들아 너희는 위에 있는 그들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렇죠? 너희는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둠에 속해 있고 너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빛에 속해 있고 낮에 속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는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 그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환란기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주의 날은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물론 이 환란기에 들어가서도 구원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 환란기 성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게 더 좋겠어요? 환란 전에 휴거 받는 게 좋겠어요? 그 환란기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 당하고 거의 순교하는 지경까지 쫓겨다니면서 이러고서 예수님 믿고 그러고서 구원받는 어느 게 더 좋겠어요? 아 휴거 받는 게 100번 좋죠. 당연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환란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 파멸에 이르는 자들이라고 물론 그 가운데 일부는 구원 받지만 그러므로 휴거를 받는 너희라고 기록된 이런 부류가 있고 어둠 속에 빠져 파멸에 이르는 그들이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맞죠?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읽으니까 4장 끝부분에는 구원받아 휴고받을 너희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하고 환란기 어둠 속에 들어갈 그들 그 다음에 여기 4절부터 이 밑으로는 그들과 너희의 차이가 뭔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너희의 차이가 뭔가 한마디로 신분의 차이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맞습니까? 형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너희와 그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이 구별하는 거 그게 뭐예요? 신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신분 그 내용이 4절 5절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 구원받은 너희 휴고받는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않냐고 그날이 도둑같이 어둠 속에 없어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둑은 언제 와요? 밤에 온단 말이에요.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휴거받을 자들,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래서 그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피를 흘리신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그 사람들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빛의 자녀, 낮의 자녀.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 낮사람이라는 거예요. 환란기에 들어가서 파멸에 이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의 어둠의 자식들 그 다음에 또 밤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신분이 확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하나는 깜깜한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깨끗하고 환한 그런 빛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뭐냐? 어둠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그런 어둠의 자식들을 밤 사람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빛으로 끌어내셔서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고 낮사람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 뭐 평화를 주고 뭐 이런 거 다 세계 4대 성인이고 뭐 이런 거 얘기해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마귀 사탄의 이와 같은 영향 속에서 그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우리를 예수님이 빛 가운데로 이끌어 내신 겁니다. 그 일이 생겨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빛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빛의 자녀로. 그래서 밤사람에서 낮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다. 가장 큰 일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너희는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4장 13절에서 17절 휴고 받는 사람. 그렇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 이 사람들만 휴고 받고 이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둠에 속한 자들은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날, 어둠의 날, 그렇죠? 깜깜한 어둠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퍼부어지는 이와 같은 환란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대다수가 다 파멸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5장 4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 예수님의 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우린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안 와요? 휴고를 받기 때문에. 빛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어떻게 빛에 속한 사람은 다 몸이 변화가 돼서 부활이 되든지 휴고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어둠의 자식, 밤사람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빛의 자녀, 그 다음에 낮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분이 한번 바뀌면은 영원토록 유지가 됩니다, 그 신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처럼 하나님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아침에는 하나님의 자녀, 밤에는 마귀의 자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끌어들이시면은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에서 뭐로? 빛의 자녀로. 밤사람에서 뭐로? 낮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 동안? 영원 무궁토록. 예,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빛이 나오고 어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낮이 나오고 이제 밤이 나오잖아요. 성경 가서 제가 빛, 영어로 light이라고 하는 거를 단수복수로 찾아봤더니 282회가 나옵니다. 단수로 272회, 복수로 10번이 나와서 성경 찾아보니까 빛이란 단어가 282회가 나오고 어둠, 다크니스를 찾아보니까 어둠은 162회가 나와요. 이 정도 나오면 그런 성경에서 무언가를 전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를 이만큼 많이 사용을 한 거예요. 서너 번 나오면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아닌데 이렇게 100번, 200번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 할 때는 이게 품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의미가 많은 거예요. 우리 창세기 기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가서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셨다. 하나님이 첫째 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고 이 나머지 모든 스페이스, 우주 공간의 스페이스를 하나님이나 물로 채우셨어. 그리고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아직 형태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첫째 날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 다음에 어디서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다. 참 멋있는 그런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 이걸 6일 동안 이제 창조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뭘 만드셨어요? 낮과 밤을 만드신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님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눈 거예요. 낮과 밤을 나눈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가서 보니까 낮사람이 있고 밤사람이 있고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성경 가서 보면 세상은 어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자, 이제 빛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지금 빛과 어둠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빛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빛으로 이 땅에 와서 빛을 비추는데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눈이 먼 거. 이걸 지금 어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일부가 빛을 깨닫는 그런 일부가 이제 생겨난 거. 11절, 12절.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대인들 위해 그 땅에 왔는데 그분의 백성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니까 그 빛이 왔는데도 그 빛이 그 빛인지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판단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배구에서 리시브를 하면 저쪽에서 서브를 하면 저쪽에서 리시브를 하잖아요. 그렇죠? 빛이 이렇게 오니까 빛을 받아들인 예, 리시브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어둠에 갇혀서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될 때 눈이 열리고 영적인 무지에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사람의 아들, 딸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와 같은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게 될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낸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속하면은 100%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0% 신분적으로 정체성 면에서 하나님이 빛이 하나님의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그분과 함께 같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100% 빛의 사람이 되는 거다. 낮의 사람이 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을 믿고 빛 가운데 들어와야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 가서 보면 마귀의 이름이 요한복음 12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이 세상의 통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통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6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어둠이 어둠 마귀의 권세하에 놓여 있어요. 여기 지금 어둠 속에 지금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빛으로 왔다. 왜 빛으로 왔냐? 나를 믿는 자는 그 어둠을 벗어나서 빛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가서 보시면 이 마귀 그 다음에 어둠인 이 세상 여기에 깔려갖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 죽어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죽어있다고 이야기하는 죽어있어요. 그렇죠? 이런 세상에 죽어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가서 한번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 출생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가서 보니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게 먼저 대언의 말씀이 주어졌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마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사야 대언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어둠 속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빛에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 왔다. 회개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물론 여기는 유대인들 향한 거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구원받고 빛의 자녀가 되려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인지를 하고, 그렇죠,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하고 180도 돌이키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 빛에 속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잘못된 것에 속해 있다는 걸 깨닫고 거기서 180도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가서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에 의해 동 트는 때가, 여러분 아침에 빛이 이렇게 비추려면 동이 터야 되잖아요. 그 동 트는 때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여기 있는 거예요. 동 트는 때, 빛을 주는 때가 동 트는 때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고, 그래서 그 빛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화평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놀라운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지금 읽은 5장 5절 말씀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여러분 성경이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베드로 전서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 형제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자들,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이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요 어둠 가운데 속해서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식들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예전에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그런 사람이다. 오늘 어둠과 빛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어둠에 속한 자들, 이들을 이끌어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빛의 자녀가 돼야 휴거 받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돼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에, 공중광대 마신 시점에 어둠에 속해 있으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환란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파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의 특징은 결코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된 겁니다. 환란기 전에, 예, 환란기 전에 휴거를 받는 거예요. 어둠의 의미는, 어둠은 마귀에 거쳐, 성경 가서 어둠이란 단어 그거 백몇 번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성경에서 어둠은 영적인 무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창조의 첫날 일어났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조명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마치 창조의 첫날 온 우주 공간이 다 새까맣게 깜깜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겨나서 빛과 어둠이 나뉘고 낮과 밤이 나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과거에 살던 어둠 여기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영원 무궁토로 옮겨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상태를 성경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 이 어둠의 상태에서는 어떤 일만 하는 사람들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만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뭐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뭐 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뭐 하는 게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빛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만 하는 건데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로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 이 환란기가 밤의 도둑같이 그렇게 갑자기 닥치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하나님 모르고 그냥 자기 뜻대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살 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한다. 그러나 형제들아, 앞에 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휴거가 다 돼버렸기 때문에 닥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구원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그럼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 있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어떻게 돼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왜 그래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전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뭐 다이아몬드 갖고 오라 그래. 그런 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뭘 다이아몬드 뭐 돈 이런 거 갖고 오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제일 큰 기쁨인 거예요. 나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자식들이 나만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은혜로 거저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주 매우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좀 생겼어요? 신분의 변화. 영원 무궁토록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는 그 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생겼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되잖아요. 확실한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내 자리가 하나 마련돼 있다. 아멘. 세상이 두 조각 나도 세상이 두 조각 나 그래도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이런 자들에게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이 확신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 아멘. 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15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이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어둠에서 탈출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이렇게 들리고 할 때 여기 바로 이 시간이 오늘 구원받을 것과 같은 찬스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어둠에서 빛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늦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빛의 자녀들 행위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그 안에 5절에서 8절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 위에는 그들 파멸에 이르는 그런 자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잠자지 말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냥 술에 취한 듯 물에 취한 듯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정신이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간 일에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죠.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 대한민국을 이 마귀의 악한 영이 어떻게 덮고 있고 이번 4월의 총선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찍어야 될까 이런 거 이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이게 빛에 속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찍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딴짓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제대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야 이게 어떤 사람의 빛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다. 좌익, 종북, 주사파 세력이 다시 정권 잡지 못하도록 가서 저 투표장 가서 저 보기도 하고, 거기 가서 감시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려갖고, 올바로 투표하고. 자, 7절. 잠자는 자들, 멸망에 이른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한다. 참 이거 너무나 여러분 낮부터 취해갖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어둠에 속한 자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소극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는 모르고 끌려가는 사람은 그냥 밤에 잠자는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잠자는 거고 적극적으로 하는 자는 술 취하는 거 밤에 해서 악한 일을 하러 돌아다니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악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써야 된다. 자, 하나님 지금 협박하지 않습니다. 이 협박하는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 밤에 잠자고 밤에 술 취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협박조로.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신분이 바뀐 사람이니까 신분이 어둠에서 낯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낯사람에 걸맞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하라고 하나님이 부드럽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떤 뭐랄까 저주의 말을 주면서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신분에 걸맞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하라고 하나님이 부드럽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빛에 속한 사람이 자꾸 어둠의 행위를 하면 그러면 구원을 잃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잃게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구원받으면 빛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빛의 자녀인데 이 빛의 자녀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꾸 어둠의 일들을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구원의 확신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구원받고도 어둠의 일을 계속하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확인하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런 일이 자꾸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버리라는 이런 신호다. 그 어둠의 일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에게 다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어둠의 일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제가 무엇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일이 다르기 때문에 밤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무엇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일이 너무 팽배해서 너무 많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잃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기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기쁨이 없어요. 자꾸 구원이 왔다 갔다 헷갈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무언가 지금 내가 이 악에 속한 어둠의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걸 차단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가서 보니까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왜 그래요? 신분이 빛이니까. 신분이. 그렇죠?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걸어라. 좀 찔리시죠? 빛의 자녀들로 걸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큰 분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자녀로 걷는 게 그게 우리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신분에 맞게.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의 운명이 여기 9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했다. 여기 나와 있는 진노는 7년 환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 앞뒤 문맥상 7년 환란기. 7년 환란기에 들어가도록 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을 어떻게 구원을 휴거받고 부활받는 걸로 그걸 다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그 1차적인 의미가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당연하죠. 영원 무궁토록 어둠 속에 갇히는 게 그게 지옥불 속에 갇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인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하나님이 어포인트 했다는 거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종착역을 정해놨어요. 뭐예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정해놓으신 걸 우리 빛의 자녀가 되면 이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 어둠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나도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께로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Born again. 한 번 태어나는 걸로 다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나고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성령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이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 일이 오늘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길 원하고 혹시 아직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내 신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겠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와 같은 결심을 하고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 돼요. 지금처럼 소리 안 질러도 돼요. 마음속으로 주여 예,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걸 제가 인정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탈출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반드시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 휴거를 받을 수 있어요. 7년 환란기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전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면 빛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